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홍콩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홍콩 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성취할 중요한 목표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어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지만 시위 때문에 지체가 이어지는 것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오늘 경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콩에서 진행 중인 법안 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마카오 등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지역에도 형사사건 용의자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과 영국 등 20개 나라와 관련 협약을 이행 중이지만 중국 당국과는 지난 20년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에 반대 여론을 높였습니다. 형사 용의자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 등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해 코즈웨이베이, 완차이를 지나서 정부청사까지 이어진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 시위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주요 언론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전했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만일 중국이 협상을 향해 진전을 원치 않는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관세를 집행해서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히고 그 시기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주 유럽 순방 중에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별도 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누신 장관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미중 무역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화웨이 문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의제라면서 무역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416억 5천만 달러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관청소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수출액은 2,138만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 수출 증가율은 물론 시장 예상치를 모두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수출 증가와 동시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중국의 흑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5월 수입액은 1,721억 9천만 달러로 같은 해 동기 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수출이 늘면서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5월 대미 수출액은 376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63억 달러 늘어났고 수입은 107억 9천만 달러로 전달에 103억 4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5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69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미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어제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카심 조마르트 도카예프 현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 승인 출구조사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70.13%를 얻어서 2위인 민족주의 성향 정당 울트 타그디리의 아미르잔 코사노프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학술연구센터 몰로도지의 출구조사에서도 도카예프 대통령은 69.94%로 선두를 기록했고 코사노프 후보는 14.96%에 머물렀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 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it has. Particularly,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초법적 처형과 안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10일 서울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처형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처형 시기, 처형 장소, 목격자 정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실제 북한 주민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역량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세계 식량 계회 WFP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지역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북부 산간 지역은 낮부터 오후 사이에 곳에 따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는 종교 자유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에는 국제 의무를 준수해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7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 행사 뒤 VOA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just has to be a lot more pressure put on North Korea for its terrible offenses that it ha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religion.
종교 자유 등 인권에 대해 북한 정권의 끔찍한 범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더 많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에서 국민의 종교 자유를 가장 탄압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의 특별 우려 대상국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주민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거나 처형한다며 국무부는 곧 발표할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의심의 여지 없이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종교 탄압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느 행정부보다 북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402조와 409조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받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헌법 68조를 통해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체제 유지와 연계하는 이중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리경훈 법제부장입니다.
공화국에서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종교를 공화국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적대 세력들이 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hina ha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ere'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against refoulement. When you catch somebody that if you send them back and you
중국 정부는 특정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국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다양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상원의원 시절인 2004년 북한 인권법안의 모태인 북한 자유법안을 첫 발의하고 탈북민들을 여러 번 초청해 청문회를 여는 등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의 산파 역할을 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자의적이고 초법적으로 처형한 장소에 관한 증언이 적어도 323건에 이르고 시체의 안매장지와 소각장에 관한 증언이 25건 나왔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통치하에서도 이런 처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공개 처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자의적, 초법적 처형과 안매장 실태를 담은 보고서가 10일 서울에서 발표됐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은 이날 공개한 살해당한 사람들을 위한 매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처형을 벌인 곳과 시체가 처리된 곳, 그리고 이런 일들에 관계된 문서나 관련 증거가 있을 만한 기관들의 위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4년 동안 탈북민 610명을 인터뷰해 구축한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처형한 장소와 관련해 신빙성 있는 증언 323건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처형 장소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바로 인권범죄가 일어난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 장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처형 시기, 처형 장소, 목격자 정보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실제 북한 주민들한테 현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더 좁혀갈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처형 장소가 없게 되면은 다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무용한 데이터가 되죠.
보고서는 처형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가장 많이 적용한 죄목이 절도와 재산 침해죄였으며 이어 살인, 강간 등 폭력죄와 간첩행위 등 정치적인 죄, 인신매매죄 등이 뒤를 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공개처형 장소와 관련한 신빙성 높은 증언도 320건이 나왔다며 주로 강가와 공터, 밭, 시장, 언덕, 산비탈, 경기장,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넓은 장소에서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개처형 직전에 현장에서 약식 재판이 열렸고 변호인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와 판결이 낭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북한이 공개처형에 대한 국제사회 강력한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2013년 4년 그 사이에 그 휴대용 검색기 공항에서 몸수색을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휴대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신경을 각별히 쓴다는 거는 공개처형을 최소한 하려고 하는 빈도를 줄이게 되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북한 당국이 처형한 시체를 암매장하거나 불태운 위치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해서는 25건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체 암매장 장소에 관한 정보가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특히 한 곳에 시체 10구 이상이 집단 암매장됐다는 정보가 2건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증거가 문서로 보관돼 있을 만한 장소들에 관한 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며 이런 정보들은 향후 북한 정권에 대한 사법 절차와 역사적 진상 규명에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을 아주 상세히 꼼꼼하게 그 전에 없던 방식으로 꼼꼼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권 침해를 뭐 묵인 방조, 교사, 지시 하는 사람들의 행적들을 전에 없던 방식으로 꼼꼼히 기록한다는 것 자체를 알려줘서 상당히 위축시키기 위한 거죠.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탈북민 488명 중 16%가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 살해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233명 중 27%는 강제 실종된 가족이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83%는 여전히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정은 통치하에서도 이런 처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적 비난과 압력 때문에 비공개 처형을 늘리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시나폴슨 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들의 이 같은 보고서가 유엔의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receive information that has been gathered by civil society because we cannot do everything ourselves.
서울인권사무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수집한 정보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폴슨 소장은 서울인권사무소 역할이 민간단체들의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하지만 서로 상대방을 보완해 나가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분배 모니터링 역량이 북한의 협조로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유엔 세계 식량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중앙통계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분배 모니터링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7일 러시아 국영 매체 스푸니티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분배 식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중앙통계국 협력 관계를 구축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정기적으로 북한 내 인도주의 활동을 조율하는 평양주재 유엔 기구들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북 인도지원 기구들 간 조율은 원활하며 WFP는 식량농업기구와 함께 북한의 식량안보, 농업실무그룹을 또 유엔 세계아동기금 유니세프와는 영양분야 실무그룹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겁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을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WFP의 최우선 과제는 즉각적인 식량 수요 충족과 북한 주민의 영양 섭취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보고서가 향후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또 북한 내 모든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 안에서 엄격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WFP의 임무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WFP가 북한 9개 도 주민 77만 명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5세 미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 등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미국의 신형 미사일 탄두 개발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설계 문제로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2년 늦춰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정부감사원 GAO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신형탄두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방산업체가 2017년 중순 10억 달러의 신형탄두 개발 사업을 수주했지만 아직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설계상 주요 문제를 겪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미사일 방어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이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 개발 비용이 6억 달러 가까이 늘고 일정도 예상보다 최소 2년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차질의 요인으로는 설계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품질 보증과 제조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방산업체는 상업용 재고 장비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사원이 과거 우려했던 해군의 미사일 요격기의 부품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청은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는 이 방산업체의 재설계 요격체를 생산하고 생산과 실전 배치에 필요한 비행시험 횟수를 줄임으로써 작업을 가속화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미 감사원은 그러면서 지연된 시간을 이용해 개발에 필요한 시험부터 충분히 진행할 것을 미사일 방어청에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전 출간을 앞둔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이 책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1살 때부터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닌 어린 시절부터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일화 등이 담겼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당시 6살이었던 그를 처음 만나 악수를 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절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40이 넘은 어른을 그렇게 노려본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 취재 전문기자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의 책 위대한 계승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는 어린 김정은과의 첫 만남을 회고하면서 아버지 김정일이 후지모토를 소개한 뒤에야 악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30년 넘는 나이차에도 김정은은 존칭어를 생략한 채 늘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후지모토 겐지 씨와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김정은의 친척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쓰여진 이 책은 영어로 출간된 첫 김정은 평전입니다. 어린 왕자, 넘치는 장난감, 외로움 등의 소제목에는 김정은의 어린 시절이 담겼습니다. 평전에 따르면 김정은은 7살 때부터 직접 몰 수 있도록 개조된 전용 차량을 가졌고 11살에는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소니 텔레비전과 고가의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야마하와 스타인웨이 같은 명품 피아노가 그의 방을 메웠고 집에는 인공폭포와 호수, 사격장, 작은 동물원이 있는 정원이 있었다고 이 책은 설명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김정은의 농구 사랑에 대해서도 적혀 있습니다. 농구 경기를 강박적으로 분석했으며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보인 선수는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책하는 모습은 마치 지휘수를 연습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풍족한 환경에도 김정은과 그의 형 김정철은 친구 없는 외로운 생활을 했다는 게 후지모토 씨의 설명입니다. 이복형 김정남과는 아예 왕래조차 없었고 동생 김여정은 너무 어려 자신이 친구가 돼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족 모두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식탁을 떠나지 말라는 모친 고용희의 지시에도 김정은은 형 정철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반항적 성향을 띠기도 했다고 소개합니다. 김정은 일가의 해외여행 일화도 담겼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김정은은 어머니와 형 김정철과 가짜 브라질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고용희는 북한에 일본 놀이기구를 들여오는데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은 어린 시절 비행기와 장난감 배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작동 원리를 알아내기 위해 밤을 새워 실험할 정도로 하나에 빠지면 크게 집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을 마이크로 불렀으며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의식한 듯 직접 관련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고 이 책은 소개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자신도 운동을 좋아하고 농구를 많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책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파이필드 기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전과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해 아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 그를 들여다보려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북한 군부로부터 군 경험이 없는 20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과 미국을 물리치기 위해 핵 개발에 나섰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병진 정책에 나선 이유를 권력 유지 목적으로 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여 차례 방북한 파이필드 기자는 사상 처음 스마트폰으로 2016년 5월 노동당 대회 회의장 주변을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정보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남이 살해된 것은 그가 CIA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파이필드 기자의 김정은 위원장 평전 위대한 계승자에 담겨 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파이필드 기자는 평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형이라는 김정남의 지위가 김 위원장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됐고 미국 스파이와의 만남으로 그런 위협이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남은 CIA의 정보원이었고 CIA는 그들이 좋아하지 않은 독재자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전력이 있으며 김정은은 김정남과 미국 스파이들의 대화를 배반 행위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남이 미국 스파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통상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그의 담당자들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파이필드 기자는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주장의 출처로 그 기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을 들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보석을 재검토해달라는 문서와 지인들의 서한 등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나은 변호사는 안 씨가 평범한 미국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6일 미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보석 재심 신청서에서 안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이자 과거 범죄 기록이 없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형사법 교수 2명의 의견을 인용해 스페인에선 관련법에 의거해 비슷한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됐을 것이란 점과 안 씨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과 조모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를 보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사건 직후 안 씨 등 가담자들에 대한 송환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4월 안 씨를 체포했습니다. 안 씨의 스페인 송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미 법원은 최근 그에 대한 보석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고 관련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안 씨가 스페인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송환이 스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혐의 대부분을 제기한 건 북한 당국이란 논리를 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상호 범죄 인도 협정은 물론 외교 관계도 없기 때문에 안 씨가 송환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130여 쪽의 관련 문건에는 안 씨의 가족과 친지, 미 해병대 근무 당시 전우 등이 작성한 서한과 안 씨의 사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변호사는 안 씨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안 씨는 체포되기 몇 주 전 FBI 요원들로부터 안 씨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위협이 있는 상태라는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또 당시 FBI가 안 씨에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고 임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안 씨가 이런 FB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은 채 자신의 거주지에 남아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살해 위협에도 도주하지 않은 만큼 보석이 허가돼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이 같은 북한의 살해 협박이 안 씨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구출 작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북한은 김한솔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캐내거나 정권을 난처하게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안 씨를 붙잡거나 고문을 가하고 혹은 그를 살해하기 위한 모든 유인책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송환은 스페인 법정에 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 씨가 소속된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최근 웹사이트에 안 씨가 김한솔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안 씨가 김한솔과 가족들을 보호하고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구출작전을 이끈 자유조선의 리더 에이드리언 홍과 안 씨는 큰 위협을 무릅쓰고 지난 수년간 자유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구출하는 데 개인적 희생을 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안 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홍 씨에 대한 추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순서입니다. 3주가량 종적을 감추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현지 지도를 하면서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9일 평안북도에서 미사일 발사 지도를 마지막으로 종족을 감췄던 김정은 위원장이 자강도에 있는 소년학생궁전, 강계뜨락도로 종합공장, 28기계종합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어 2일에는 평양에서 열린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그리고 3일에는 5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 체조를 관람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23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한 점입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 궁전을 둘러보고 기분이 좋지 않다며 낙후된 시설과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체육관 샤워장에 물이 나오지 않고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일꾼들의 일꾼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당 간부들에 대한 질책은 3일 평양에서 열린 집단 체조 공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부인 리설주 씨와 여동생 김여정 등과 함께 5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공연 후 관계자들을 불러 그릇된 창작과 무책임한 일본세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질책으로 집단 체조 공연이 10일부터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당 간부들을 질책하는 것은 하노이 정상회담이요 북한의 민심 동향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초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제재가 풀릴 것으로 큰 기대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해 남보리 대북 제재 11개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을 포함해 다섯 곳의 핵시설 모두를 폐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다시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기대했던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풀리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빈손으로 돌아가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과에 북한 수뇌부와 주민들이 느꼈던 실망감은 지난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순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에서 수령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무오류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 간부들을 질책함으로써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술렁이는 민심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제재를 풀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지금 번일로성 대단히 당황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인민대중이야 지금 뭐 김정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실패에 책임을 물어 통일전선부를 외교 일선에서 배제했습니다. 김영철이 주도하는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핵협상과 대미 대남 관계를 총괄해왔는데 이를 외무성으로 일원화한 겁니다. 다만 김영철을 통전부장 측에서 해임했지만 당 부위원장직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50일가량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김영철은 지난 2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에 이어 3일 대집단 체조 공연 관람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전 장관은 외부 언론이 보도한 숙청서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나만의 가장 보수적인 그 신문을 내 불신을 저장하는 거고 동시에 자기는 당 간부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심리전적인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앞서 한국의 조선일보는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 해임된 뒤 혁명화 조치를 받고 있으며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처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공장 방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강계뜨락도로 종합공장과 28기계종합공장은 북한의 대표적인 군수공장입니다. 이곳은 소총 같은 개인화기는 물론이고 포탄과 어뢰, 미사일 탄두 등을 생산하는 핵심 군수기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 공장들을 방문해 무기 생산 대신 일반 주민들을 위한 생활 필수품 생산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에 군사적 도발보다는 경제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ignaling to the West. Hey, the hard line is coming. But the fact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외교의 일선으로 복귀한 북한 외무성은 6.12 미북 공동성명 1주년을 앞두고 담화를 내놨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4일 발표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 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이 담화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할 만큼 했으니 미국이 먼저 제재를 풀고 양보하지 않으면 과거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겠다는 경고라는 겁니다.
From their point of view, they're not going to make the next major concession. That's up to the United States.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 모두 비핵화 합의를 바란다며 적절할 때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워싱턴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과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북한 간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넉 달째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하순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을 계기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멕시코가 지난주 타결한 이민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중요한 합의가 있으며 멕시코 입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더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주최 측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0일 특검 보고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원회가 처리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도널드 맥겐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의회 모독죄 결의안이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네, 세일은 지금 오늘 첫 소식. 미국과 멕시코의 이민 관세 합의 내용 볼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지난주 멕시코와 전격 체결한 이민 관세 합의를 비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멕시코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민 안보 관련 문서에 이미 서명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멕시코 입법부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이어서 멕시코 의회의 표결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멕시코 의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요.
네, 9일에도 트위터에 중요한 것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이라면서요.
네네.
특히 한 가지는 이미 합의됐으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발표될 무언가가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이렇게 트위터에 비슷한 글을 올린 이유가 있죠.
네,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에 대해 언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 정부가 제일 먼저 복수의 양국 당국자를 인용해서요. 이번 합의는 멕시코가 과거에 제안했던 내용으로 지난 몇 개월간 양측이 협의한 사항이라면서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네.
이후 다른 매체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국 합의에 담긴 발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합의가 더 있다면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이민 관세 문제를 합의한 게 지난 주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위터에요. 멕시코와의 합의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예.
트위터에서 멕시코와의 새 합의에 모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력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 두 나라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 선언문에 따르면은요, 미국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고요. 그 대신 멕시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남쪽 국경 전역에 국가 방위군 6천 명을 배치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서고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서류 신청 기간 멕시코에 머무르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나라가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의 조치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언론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바로 10일 오늘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에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해왔는데요.
네.
멕시코 정부의 조처가 미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10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 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향후 멕시코 정부의 조처를 보고 매달 5%씩 관세를 인상해서 10월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멕시코 정부가 지난주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네. 멕시코 정부 쪽으로 보자면 뭐 일단 급한 분은 끈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협상 타결 다음 날인 8일 멕시코 북부 접경 도시인 티후아나에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수천 명의 멕시코 시민들이 운집했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가 국가의 존엄을 지켰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호의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네요.
예,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고요. 새 관세 조처로 미국인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는데요. 반면에 버니 샌더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협박한 후 별 내용도 없는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행동이 오히려 이민 위기를 더 악화시켰으며 이는 백악관의 훌륭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콩에서 아주 큰 시위가 열렸네요.
네,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법안 상정을 앞두고 9일에 반대하는 그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네.
이날 홍콩 시내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와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청사까지 가두 행진을 했는데요. 이번 시위는 최근 몇 년 새 홍콩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뭡니다.
범죄인 인도법 이게 뭔가요? 이렇게 홍콩 시민들을 다 거리로 불러냈네요.
네, 현재 홍콩 정부는요 중국을 포함해서 타이완,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사안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법안은 오는 12일 홍콩 입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시위대가 참여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은요, 당초 5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시위를 준비했는데요. 네.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면서 시위 참가자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주최 측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 당국은 최대 24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도 하루 종일 계속됐다고요?
예, 시위대가 이날 낮부터 밤이 될 때까지 홍콩 주요 거리를 가득 메우고요. 범죄인 인도법 반대 구호를 외쳤는데요. 많은 시위자가 이 홍콩 우산혁명의 상징인 노란색 우산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 시위 참가자는요. 범죄인 인도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 사람이 많이 있는 시위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땠습니까?
네,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예. 시위대 일부는 설치된 간이 울타리를 던지면서 홍콩의 입법부의 건물에 들어가려고 시도했고요. 경찰은 경찰봉과 최루가스를 사용하면서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홍콩은요, 일국 양제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2047년까지는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인 사법권을 인정했습니다.
2047년까지요?
47년까지요. 네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홍콩의 수반격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에 대해 범죄인 인도법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법사위원회가 여는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군요.
네, 청문회 명칭이요. 뮬러 보고서의 교훈, 대통령 사법방해와 다른 범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는 그 러시아 스캔들 수사한 특검 보고서를 다루는 그런 자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사법 방해 의혹이 포함됩니다.
네.
10일 청문회에 관해서 제럴드 네들러 법사위원장이 성명을 낸 바 있는데요. 성명은 일부 항목이 가려진 특검 보고서로도 많은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특검 보고서에 나온 사실들, 특히 대통령 사법방해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조금씩 짚어보죠.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은 어떤 결론을 내렸었죠?
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특검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하게 면죄시켜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 사법방해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 어떤 사람들 나옵니까?
예, 전직 검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냈던 존 딘 씨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딘 씨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 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예.
이 사건은 1970년대 초에 닉슨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때문에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했었죠.
네, 참석자 명단에 로베트 뮬러 전 특검은 없네요.
예, 참석하지 않습니다. 법사위 쪽에서 뮬러 전 특검 측과 청문회 증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뮬러 전 특검은 최근에 연 기자회견에서 청문회 나와도 특검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 언급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이 의회 모독죄 결의안인데요. 바 장관, 맥겐 전 고문, 이 관련 결의안 처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11일 본회의 전체 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인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런 결의안이 나오게 됐습니까?
네, 이 법사위가 두 사람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죠. 소환장에서 바 장관에게는 특검 보고서 원본과 관련 증거를 달라고 했고요.
네.
맥건 전 고문에게는 청문회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두 사람 다 이 요구를 거부해서 의회 모독죄가 적용됐습니다.
예, 특히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맥겐 전 고문의 증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진술이 트럼프 대통령 사법 방해를 입증하는 진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이 전체 회의에서 이 법사위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요. 다음은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 의장이 고발장을 워싱턴 DC 연방 검찰에 보내고 이 검찰에 기소를 하는데요.
예.
의회 모독죄로 고발된 사람은 재판에서 최대 $1,000 벌금이나 최장 1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신의주와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종일 구름이 많고 중간 강계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도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에는 15도, 낮에 2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5도, 중강 아침 최저 13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14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해주와 신계는 오전부터 맑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6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옹기 선봉 지역만 맑고 나머지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게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장진과 해산, 삼전 지역은 제외하고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3도, 낮 최고 22도, 해산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14도, 낮 기온은 21도, 청진과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기온 1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홍콩 주요 지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항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철회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우리가 성취할 중요한 목표가 법안에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람 장관은 이어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통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지만 시위 때문에 지체가 이어지는 것은 이득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오늘 경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홍콩에서 진행 중인 법안 처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타이완, 마카오 등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지역에도 형사사건 용의자 등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과 영국 등 20개 나라와 관련 협약을 이행 중이지만 중국 당국과는 20년 동안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홍콩 시민사회는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이송할 수 있도록 바꾸는 부분에 대해 반대 여론을 높였습니다.
형사 용의자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정치범 등을 마구잡이로 보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시작해 코즈웨이 베이, 완차이를 지나서 정부 청사까지 이어진 범죄인 인도법 개정 반대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어제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중국이 협상의 진전을 원치 않는다면 대통령은 기꺼이 관세를 집행해서 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기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주 유럽 순방 중에 말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는 오늘 28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 회담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16억 5천만 달러 무역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관 총소가 오늘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수출액은 2,138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달 수출 증가율은 물론이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수출 증가와 동시에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 흑자에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5월 수입액은 1,72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중국은 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5월 대미 수출액은 376억 8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63억 달러 늘어났고 수입은 107억 9천만 달러로 전달의 103억 4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5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269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은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카자흐스탄 조기 대선에서 카심 조마르트 도카예프 현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 승인 출구 조사 결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70.13%를 얻어서 2위인 민족주의 성향 정당 울트 타그디리의 아미르잔 코사노프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학술연구센터 몰로디지의 출구조사에서도 토카예프 대통령은 69.94%로 선두를 기록했고 코사노프 후보는 14.96%에 머물렀습니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잠정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자위대 F-35A 전투기가 아오야마현 앞바다에 추락한 것은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종합 분석 결과 기체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